요한복음 17장의 특징은 첫째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기도를 크게 세 가지 청원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성경봉독 PPT 스크린에 파란색 하이라이트를 해 두었는데요. 첫째로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하나되게 하옵소서, 셋째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 제목이 몸을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같은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좋아서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7장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청원 기도를 올리시라고 권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문 1절, 4절, 5절, 10절, 2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Glorify.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은 제가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17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자신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아버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이제는 아버님이 아들 영광 드러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청원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아버님이 시킨 일을 잘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인 그런 사역. 그런 거 하나님 시킨 일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제는 아버님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시킨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 보고 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으라는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좀 건조하죠.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주후 100년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회람하고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근데 뭐 교인이나 교회를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아니세요. 즉 교회나 제자들을 위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에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 보면은 구원의 순수의 마지막 단계에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죠.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인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청원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는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신약 문서에서 시대선으로 가장 마지막에 집필된 책인 우리 요한복음에 교회가 누릴 영광에 관한 언급이 없고 대신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화를 앞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목표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너무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되는가? 영화롭게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모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 포함이 안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 크리스찬들, 우리들은 영화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언급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청원합니다. 누가 하나 되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11절, 21절, 22, 23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하나가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청원하는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중에 녹음해서 죄송합니다.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데 그들입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한테 그들, 제자들,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12,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저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적,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 거룩하게 하옵소서로 넘어갑니다. 거룩하게 하는 대상은 그들입니다. 제자들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다른 번역을 주목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공동 번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게 하여, 영어로 consecrated,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19절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 풀이가 다 똑같습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make holy, sanctify 혹은 sanctification. 자, 비교해 보십시다. 거룩하라 하고 네 몸을 바쳐라. 어떤 번역이 더 느낌이 강합니까? 내 몸을 던져 투신하라. 이게 맞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올리시는데요. 나를 죽임으로써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Set apart, purify, 구별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룩. 히브리 헬라말 뜻이 드러납니까? 몸을 바친다라는 그 본뜻이 전달됩니까? 좀 힘들죠? 17장, 다음 장이 이제 18장부터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자기 몸을 바치는 행위이죠. 그것을 당시 코이네 헬라어 말로 표현한 것이 하기아주라는 말을 쓰는데, 몸을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으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교인들도,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제자들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희들 공부하는데 항상 주후 100년 초대 교회 상황을 생각하라고 했죠. 초대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성화하고 거룩이라는 말뜻의 해석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연동되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고난을 특별한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격정으로 정확한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패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궁금했었어요. 특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순환이란 받을 수, 어려울 난, 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는 뜻인데, 받는다는 의미의 수동태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패션은 라틴어로 고통이에요.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지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핸들하기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러한 신탁이지 않습니까? 명령인데 거기에 집착하여서 거의 자신에 대한 통제나 침착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패션은 고통의 극한으로 번역하거나 이해되는가 봅니다. 그 반대편의 경우에 사실은 더 많이 쓰이죠. 패션은 과도한 집착을 보일 정도의 관심, 숭배나 숙모나 극존칭이나 혹은 경의를 어떤 사상이나 제안이나 대의에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관심사나 행동에 있어서 열광의 도가니, 흥분을 표현할 때 패션이라고 하죠. 또 특히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스포츠스타에게 이끌리는 강력한 흥분, 자극,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패션 아닙니까? 무엇보다 뭐 로맨스나 혹은 섹스를 원하는 경우 패션이라고도 하죠. 종종 환희의 절정을 수반하는 색욕이나 유격보다도 훨씬 폭넓고 깊은 말이 패션이라고 합니다. 피가 솟구치는 것 같은 감정처럼 너무 강해서 개인의 자유를 모두 얼어붙게 하는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라면 패션이라는 수동적인 의미의 단어를 붙인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사장적 기도 의그 위치가 17장이라고 그랬죠.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 farewell speech를 하셨고, 18장에는 예수님의 패션, 즉 고난과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청원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집필자가 최후 당부와 패션 사이 대제사장적 기도, 고별 기도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고별사, 청원 기도, 패션, 이 흐름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패션이 펼쳐지기 전에 아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기도로서 말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적임을 부연하고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도죠. 기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for them,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찬미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겠죠. 축도도 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애원도 하고 원통하고 원통한 것을 풀어달라고 호소도 하고 간청도 하고 항의하고 상소하고 탄원하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타겟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어떤 기도 같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영어로는 His 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청원하고 청원하십니다.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청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통하여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믿는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대면하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관계의 확정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제2세대, 3세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2, 3세대 제자들은 구술하거나 짧은 메모지 같은 것을 적어놨다가 그런 것들을 컬렉션하는, 모으는 제자들, 집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집필자들이 만든 게 뭡니까? 성경이죠. 집필자들은 성경을, 즉 편집상 종결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청원 기도를 하시는 것은 그 청원 기도가 그 패턴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청원 기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2세, 3세대 제자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위한 청원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화법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투박한 말투이지만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를 영화롭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원 기도의 혜택을 받는, 베네핏을 받는 내용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17장에 무려 10군데나 더 되는 so that 문장이 있어요. so that 무엇을 위하여 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은 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청원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청원 기도의 적용으로 가늠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군요. 아,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군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군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시는군요. 우리 주님은 진리로,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군요. 이 모든 예수님의 청원 기도를 다시 한번 압축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영화롭게 하옵소서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자기 몸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내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